예, 함께 찾으신 말씀 에스라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 711페이지입니다. 구약 711페이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진청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금과 금과 물품들과 진송과 보물을 얻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에 에스라서 그 배경을 한번 역사적인 배경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문학이 여러 가지 문학 아는 문학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구몽이라든지 뭐 춘향전이라든지 심청전 그죠? 뭐 홍길동전 이런 것들 이 자체로 사실 봐도 상관없어요. 그 자체로 뭐 쭉쭉 뭐 역사적인 배경을 모른 채 읽어도 상관없어요. 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크게 재밌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춘향전 이런 게 뭐 크게 재밌을 내용은 아니죠. 그 배경 역사를 알아야 그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갑니다. 아, 왜 이 사또 앞에 이 예를 들면 뭐 수청을 두는 문제로 뭐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뭐 고문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 당시 역사를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계급 제도라든지 그죠? 그 당시의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 이런 것들 알아야 그 이야기가 가지는 가치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히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역사서나 이런 선지서들 같은 경우. 우리 지금 오늘 읽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연결되죠. 이런 거 역사를 모르면은 성경 읽어봐야 글자만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자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글 못 읽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재차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아마 교회 안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역사를 알아야 이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넘어가는 그 성경 말씀들이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왜 이런 기록들이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 역사죠. 오늘날 그 이란의 그 역사입니다. 그죠? 그 중요성을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PPT에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미처 못 봤던 것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레스 무덤인데요. 이란 파라스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장면 보면요. 가까이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유리벽이 쳐져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접근하지는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제국을 이뤘던 그 고레스 왕의 무덤인데 이 사람이 이만해요. 엄청 어떻습니까? 큽니까 이게? 이 정도면 큽니까? 안 크다고 하는 분, 안 크다고 하는 분들이더만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현주 선생님이고 나머지 분들 별로 안 크다고 생각하시네요, 그죠? 다른 왕들에 비하면 그죠? 안 크다 이겁니다, 맞죠? 뭐 우리 개인에 비하면 큰데 다른 왕들에 비하면 예를 들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 이전 훨씬 더 오래 전, 그죠? 페르시아 제국 이루기 훨씬 더 막 한 천 년, 이천 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는 이집트. 이집트 왕국을 피라미드 같은 생각이 이런 캐릭터 안 되죠. 피라미드가 사람 돌 하나가 사람 약간 사람보다 낫지요. 사람보다 저도 기억이 안 나네. 예, 제 키보다 약간 낮았던 것 같아요. 돌 하나가 제 키보다 높았나? 아니 낮았습니다. 낮으니까 올라갔겠지요. 저도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엄청 높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대기 어떻게 보면 초라한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이거를 부슬로 해서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 누구한테 멸망하냐면은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맞죠? 알렉산더한테 이렇게 멸망하는데 알렉산더가 이 무덤을 보고 싹 없애려고 하다가 그냥 덮어둡니다. 이 사람 그 남겼던 말이 있었어요. 고레스 왕이 남겼던 말이 있는데 너도 하여튼 결국에는 이렇게 한중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굳이 이걸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존중을 해줍니다.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역사, 이 이란의 역사, 이 페르시아 역사를 알아야 지금 이제 펼쳐지는 이 성경에 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그 왕들은 왜 도대체 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왕들이 그런 명령들을 내리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쓰였던 시기를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서가 쓰였던 시기는 지금 고레스 원년이 아니라 그 뒤로 한참 뒤에 있었던 사람이 회고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지금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죠?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고 고레스 다음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짧게 통치. 캄비세스라는 왕이 등장하고 캄비세스가 죽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왕일 텐데 다리오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리오 왕이 이제 페르시아 3대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황제죠. 그리고 다리오 왕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여러분 아마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하는 자는 어디 위치에 있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이렇게 기록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고레스 원년이니까 고레스가 세워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섰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거고 캄비세스는 잘 지금 그 시기는 지금 성경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다리오 왕, 그 다음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사실상 성경에서 중요하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중요한데 아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다음 넘겨보면요 이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죠?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300은 그 사실 그 누구죠? 스파르타 그죠? 스파르타 사람이고 사람들이 하는데 실제로 이 그리스한테 크게 지어요. 이건 스파르타가 집니다. 이건 스파르타 300이 결국 지는 건데 결국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언제 한번 휘청하냐면은 그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한번 크게 패합니다. 그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한번 휘청하고 이때 혹시 이 사람에 맞섰던 적이 기억하십니까? 저 그 이 다음 장면에 있는데요. 이 다음 거 넘겨주시면 요 왕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예, 아하수에로 왕이니까 이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왕비의 남편된 그런 사람이겠죠. 아마 뭐 에스더 그 왕비가 아 이제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면서 이 왕한테 자기 민족을 이렇게 청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아마도 이 왕은 이제 여러 명의 이 여인들을 왕비로 거느렸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여러 명의 여인들에게 치마폭에 푹 쌓여가지고 그렇게 지냈을 밖에 없었던 게 여러 이 패전을 겪고 이러한 일들로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좀 방황을 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늘 이 영화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 관대함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었던 게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인권에 대한 특별히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선포가 되고 하면서 내가 관대하다 이런 거. 왜냐면 이 당시 이만큼의 제국을 이뤘던 적이 없어요. 실제로 뭐 로마 제국 같은 것만 해도 요거하고 비교 안 돼요. 이 뒤에 들어서는 우리 인류에서는 로마 제국이 되게 위대한 제국처럼 설명하지만 그건 왜 그런 경향이 강하냐면은 지금 그 로마 제국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제국의 규모나 이런 걸로 하면 로마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비할 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좀 전에 있었던 주인공 스파르타 그 주인공 보면은 주인공은 되게 멋있게 묘사해 놓으면서 이 왕은 좀 이상한 사람. 이 영화에서 봐도 이상한 사람은 나와요. 이상한 사람으로 묘사해 놓는단 말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그 스파르타 제국이라는 것이 사실상 여기에서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아마 정말로 관대해서 한국 했으면 다 살려줬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경의 역사도 그렇지요. 이게 지금 실제로 영화 300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왕이 내가 관대하다 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그 제국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각 자기들이 흡수한 나라들에게 다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그게 이제 세상 관점이죠. 근데 우리가 1절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시려고 어떻게 했냐 하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하고 있죠. 성경의 관점이 지금 세상의 관점과 확연히 다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관대해가지고 새로운 대제국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지금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세계사에서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들었을 수 있었고 당장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만 해도 아니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해가지고 어떻게 이 넓은 제국들을 다스렸느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배운 바가 있잖아요. 이거를 지방에서 계속해서 봉기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뭐 그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워놓고 또 뭐 타협하고 하나씩 더 주어주고 이런 것들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그 관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독특한 정말 독특한 관점이죠.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제 친구 이야기 제가 들려드린 적 있잖아요. 예, 그 친구가 믿음을 갖게 됐던 게 담배 한 보루 그 안 팔려가지고 아빠 공원가게 그죠? 안 팔려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날 사가들 안 합니까? 남이 보면 웃은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죠? 아니 담배 한 보루 그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거 사 팔아준 것일 수도 있지. 구멍가게에서 그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니 이렇게 하느냐.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우리 세계사 교과서 보면은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옵니다. 그죠? 아, 당장에 안 나와요. 그 고레스 왕만 나오지.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예. 그런데 에스라서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죠? 역대 하부터 쭉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려고 들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4일 뒤면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70년간 한반도 갈등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기회는 단 한 번도 없었지요. 처음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만일 훗날 이때를 기록으로 남긴다면 어떻게 쓰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고레스의 실린더처럼 저렇게 남길 것인가? 아니면 뭐 아까 잠깐 봤던 그 우리 영화 300의 관점으로 쓸 건가? 마지막 선택의 관점도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처럼 이러한 관점으로 쓸 것인가. 고레스 왕이 위대한 왕이냐 하면 뭐 위대한 왕이죠. 뭐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봐야 결국 페르시아도 그 알렉산더한테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 사실 다윗 왕과 같은 이 자를 신실하고 위대하다고 하지 고레스 왕을 위대하다고는 하지 않아요. 물론 교과서에서는 위대하다 하지만 물론 고레스 왕이 다스린 영토 다윗 왕과 비교조차 할 수 없죠. 다윗이야 이 조그만 가나안 지역의 이 왕이었지만 고레스는 메데, 리디아, 뭐 바벨론 통합시켜버립니다. 제국을 이룹니다. 오늘날 뭐 그러나 우리는 그 고레스 왕을 뭐 위대하다 하지 않죠. 그 뭐 그 사람 믿음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 이란 사람들한테는 영웅이죠. 이란 사람들은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페르시아의 후계, 우리가 고레스 왕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 고레스 왕 존경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고레스 왕이 줬는데 왜 그렇습니까? 1절이 답이죠. 우리는 고레스가 했다 보지 않아요. 그죠?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좋아해서 사용하신 것도 아니에요. 고레스 하나님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건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야겠죠. 아유 위대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러면 뭐 위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독재 정권의 그 또 후계자이긴 하지만 그 관대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아마 언론은 지금도 그런 식으로 평가하기 바쁠 거예요.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신앙이 뭐가 됩니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위력 없는 신앙이 되죠. 하나님이 김정은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안 그러면 하나님이 트럼프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자기 필요하시면 쓰세요. 그건 모두 도구로 쓰십니다. 이런 점에서 에스라 1장 1절은 무척 중요합니다. 정말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이 성경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지금 1장 1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는 없어요. 그게 오히려 증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때 에스라 시작하고요. 아직 1절에서 맴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 관점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은 역사 속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령왕,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물론 세계사 시험을 칠 때 이런 식으로 적으면 틀립니다. 그죠? 예, 이거는 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세계사 시험을 칠 때는 그냥 고레스 왕의 그 인권의식 이런 것들을 들어서 써야지.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1절 끝을 보니까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하죠. 당시 국가들의 공통점입니다. 그죠? 공포는 왕이 입으로 하는 것을 공포를 하고요. 조서는 기록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고레스의 실린더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 기록을 뿔뿔이 흩은 겁니다. 왕이 말하는 즉시 효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사회와 다릅니다. 대통령이 말한다 해서 오늘은 즉시 뭐 효력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당시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면 그 말이 즉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즉시 기록해서 곳곳의 주변 국가, 자기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있으면 페르시아 제국이 흡수한 여러 가지 국가로 이 왕의 말을 뿔뿔이 뿌렸습니다. 훗날 들어서는 로마 제국에 비해서요, 이 영토로 따지면 60%가 더 넓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죠. 지구상 당시에 지구상에 살던 전체 인구의 44%를 이 고레스 왕이 통치하게 된 셈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죠? 44%니까 전체 인구의 44%. 잘 알려지지 않은 까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뿌리가 여기 있으니까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이란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방 세계들이 경계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익숙한 그 역사는 뭡니까? 아까 봤던 그 스파르타, 그 로마, 예, 그 맞죠? 그리스 로마 문명을 상징하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걸 우리는 더 영향을 받습니다. 왜 우리 유럽 사람, 그 미국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페르시아 역사는 까내리고 이란 사람들의 역사는 까내리고. 자기들이 꺼려하는 이 서양 사람들이 꺼려하는 무슬림 국가거든요. 중동 사람들. 그리고 영화에서 아예 이 에스더 왕비의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완전 괴물로 묘사해버리죠. 막 이상한 막 나는 관대하다 막 이래 나오면서 괴물 같은 상대적으로 자기들 핏줄이 있다 싶은 데는 막 근육질에 막 멋있는 이 스파르타 용사로 묘사하면서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실상은 이 페르시아가 훨씬 광대했습니다. 로마 제국보다. 그런 이 연락책 제도 같은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 효율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오늘날 우편 제도가 지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락하는 제도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오늘부터 볼 에스라서 이후로 나오는 성경의 연대나 이 숫자나 이런 것들은요. 대체로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대체로 정확해요. 이제 연도도 헷갈리잖아요. 사실 이제 이 이전에 있었던 성경의 연도들은 이제 뭐 실제 역사랑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고 이걸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 숫자가 이 세계사하고 일치가 됩니다. 아주 이 페르시아 제국만 해도 정말로 이 참 세련된 이 제도들을 갖춘 그 왕국이 큰 나라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대하다 아주 이 지방 분봉왕들이 혁명을 이렇게 만드니까 계속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걸 이제 이집트에서 봉기가 일어나면 이집트 다스리러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제국의 통치가 참 어려웠죠. 2절에 보면은 고레스의 조서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닌데 무슨 소린가 싶지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다신교입니다. 아무 신이나 다 믿어요. 굳이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신이 조로아스터교의 신인데 그 조로아스터교의 그 선한 부분을 다스리는 그 신입니다. 그 신 이름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악한 신은 그 앙그라 마이뉴라고 해요. 아, 그 악한 신이 앙그라 마이뉴, 선한 신이 아우라 마즈다입니다. 그 아우라 마즈다를 그 신이 선한 신을 섬기는 거죠. 아우라 마즈다를 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을 섬겼다는 것이 그 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지방 곳곳에 가는 곳곳에 있는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그 신들이 실상 존재하는 이유가 왕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그게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게. 왕이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왕을 위해 존재해요. 자기가 이스라엘 영토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영토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곧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나에게 명령하사라고 하는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1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너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170년 전에 쓴 이사야의 기록을 이 고레스 왕이 보았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보고 나서 자기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나오니까 아마 매우 의식했을 거예요. 아, 이 지역의 신은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해서 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을 그대로 따르고자 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신, 그 지역마다 뭐 예를 들면 런던 가면 런던의 신을 존중하고 버밍엄 가면 뭐 버밍엄 신을 존중하고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3절에 보면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두는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모두가 아니에요. 당시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은 남아있는 백성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돌아가고 누군가는 남은 겁니다. 그죠? 이것이 지금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쯤에는 지금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된 포로 생활이에요. 남유다 민족들이 지금 5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50년이 우리 대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지가 뭐 오래됐죠. 그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도 모를 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하고 남유다를 지배했던 나라 자체가 다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죠. 아수르고 남유다는 바벨론입니다. 그죠? 아수르는 상당히 그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 민족들 막 다 섞어버려가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자기 정체성, 자기 조상도 이미 다 잊어버렸던 상황이었고 남유다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한 50년 지금 됐죠. 이제 포로 생활한 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머릿속으로 상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제감정기 36년 겪었어도요. 사실 조국으로 못 돌아오는 이들 있었던 거 우리 알잖아요. 그 1960년대의 파독 광부, 뭐 간호사들 아직도 못 돌아가는 못 돌아간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안 돌아오는 이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50년까지 안 돼도요. 정말 한 2, 30년간만 흘러가 버려도 이미 그 땅이 내 삶의 터전이 돼버립니다. 그 땅이 내 삶의 터전이 돌아가기 힘들다니까요. 돌아가기 힘들어요.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지금 1500km 가까이 되거든요. 당시 교통편의를 해봐야 뭐 있습니까? 뭐 짐승도 끌고 가는 건데 걸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에스라가 지금 이제 에스라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작하는데 이게 15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우는 애들 걸려가지고 지금 뭐 가족들 짐 다 싸가지고 살림살이 짊어매고 15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면은 저기 저기 스코틀랜드 저기 인버네스까지 갔다 오면 1500km 나옵니다. 제가 그 구글 맵스에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가 걸어가지고 애들 걸려가지고 저기 인버네스 그 북극에 있는 인버네스 그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는 그 길을 이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그죠? 자기 조상들의 땅이잖아요. 아무튼 그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거 떠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 이 뭐 그런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곳에 가서 뭐 의료 선교, 문화 선교, 교육, 뭐 국방, 경찰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일들, 뭐 복음 전도하는 것들. 중요하다는 거 알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 알고. 그럼 우리 다 갈 수 있습니까? 다 못 갑니다. 다 못 가니까 지금 영국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영국이 우리 편하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과 환경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못 갑니다. 준비 못 되면 못 가요. 언어가 돼야 돼요. 저기 아프리카 어디로 선교 갈 거면은 내가 지금 열정만 있어서 안 돼.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소통 한 줄이라도 소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가 돼야 되고요. 뭐 의료 선교하고 싶으면 자기가 의학을 익혀야죠. 문화 선교 하고 싶으면 자기가 뭐 그림이라도 배우든지 음악이라도 배우든지 해야지. 아, 뭐 적어도 정치인 인맥이라도 있어가지고 뭐 국방이나 경찰력을 지원해준다든가,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 뭐 신학을 공부한다든가, 그러면 뭐 파송교회 단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습니까? 경쟁률 셉니다. 그 선교사 파송한다는 게 이거 보통 그 경쟁률이 아닙니다. 그거 아무나 간다고 해서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제 보내달라니까 뭐 안 보내준다더라고. 둘째로 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일제강점기 때요,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해방 후에 다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예, 예. 그 뭐 군사님들 잘 아시죠. 예. 돌아온 이들도 있었지만요, 그렇지 못한 이미 일본 땅이 뭐 오사카가 내 삶의 터전이 돼버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찌 쉽게 돌아갑니까? 내 벌써 자식 엮고 새끼 놓고 여기서 남편 만나고 해갖고 벌써 한 36년, 40년간을 지금 그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해방됐다고 내 나라로 돌아가신다고요? 쉽지 않아요. 예.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뭐 신학 공부하면 무조건 가난한 날에 복음 들고 들어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 공부하면 무조건 의로 선교 가십니까? 아닙니다. 남아있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나오죠.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뭘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돈을 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직업적인 문제, 언어적인 문제, 재산상의 문제. 이럴 때는요, 가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뭐 선교헌금 같은 것들 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관대함이 넘쳐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가 선교를 보면 이 시대부터 마땅히 했다는 겁니다. 직접 가는 이들을 도왔던 사람들은요, 남아있는 같은 민족들이었습니다. 야, 우리는 이 페르시아, 우리는 예루살렘 가지 못하고 이 바벨론 땅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지만 가는 이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줬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걸리고요. 야, 이제 너는 학교도 전학 가야겠다. 우리 이제 나는 직업도 옮겨야겠다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아있는 자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돌아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 사면 사람들이 하면은 남아있는 자들이, 이 자들은 남아있는 동포들, 한국이 해방됐지만 일본에 남아있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돌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드렸다지요? 기쁘게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드렸다는 겁니다. 자, 돌아가는 이 자기 민족들, 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남아있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갖고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은그릇, 금그릇을 기쁘게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낸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어느 때는 또 남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느 때는 또 우리도 떠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남아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아있는 자들이 없었다면 그 무슨 돈으로 갑니까? 그 자들이 거기서 일하고 벌었던 돈으로 다 싸갖고 여비를 마련하고 또 하나님은 성전 다시 재건한다고 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때 재건하는 성전은 그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화려했던 성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성전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감동은 나름 달랐을 거예요. 그것 다시 지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떤 일은 남든 가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깊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에 안주하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당신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지 70년 만에 또 이토록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런 일들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하며 당신을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타국에 남기로 결정한 자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뜻에 맞게 결정했던 26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남든지 돌아가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않든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말든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오든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